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북형 김정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의 부검 결과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강철 대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측의 동의와 증인 없이 부검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강 대사는 또한 말레이시아 경찰 고위관리를 만나 더 이상 지체 없이 시신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인을 밝히는 것과 관련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남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씨의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직계 가족의 DNA 표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다툭 쇠리 압둘 사마마트 말레이시아 셀랑구르 경찰서장은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김정남 씨 시신을 인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이 17일 밝혔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틸러슨 장관이 17일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독일 본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토너 대변인 대행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틸러슨 장관과 왕 부장은 양국 간 견해 차이에 건설적으로 대처하면서 상호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토너 대변인 대행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 신임 정부가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하여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17일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독일 본에서 기자들에게 군사적 해법만으로는 시리아에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회의 참가국들은 정치적 해결을 원한다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 같은 토론에 크게 관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나 양국 관계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망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양국 관계가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갈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절대 장밋빛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다며 어떤 환상도 없으니 실망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양국 사이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나 이견이 있는 분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수백 명의 난민이 인접한 스페인 영토를 무단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스페인령 세우타 지방정부의 한 관리는 17일 AP통신에 약 700명의 난민이 오전 6시쯤 일부 출입문을 부수려 침입하려 했다며 약 500명이 스페인 영토로 넘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난민 2명이 병원으로 호송됐으며 스페인 경찰도 11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연계조직의 공격으로 정부군 17명이 사망했다고 아프간 당국자들이 17일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아프간 정부군이 최근 미군의 공중지원 아래 ISIL에 대한 공세에 착수한 난가하르주 디발라에서 발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해발 2200m의 고지에 세워진 도시, 찬란한 고대 문명과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도시, 바로 중남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인데요. 이 멕시코시티는 해발 2000m가 넘는 여러 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원래는 호수였던 이 지역을 흙으로 메워 도시를 건설한 것이 바로 지금의 멕시코시티가 된 건데요.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지반 침하 현상을 겪는 건물들이 많고 또 지반 침하 현상을 해결하는 건설 공법도 멕시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최근 이 멕시코시티가 점차 가라앉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유는 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멕시코 연안에 비가 적게 내리면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지반 침하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현상과 인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말라버린 물, 물 위에 세워진 도시 멕시코시티는 물이 사라진 자리로 가라앉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9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18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7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브루노 마스의 노래입니다. Count on me, 내게 기대도 돼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one, two, three,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four, three, two,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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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자 독일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 측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이용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또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타이완을 찾는 중국 유학생의 수가 줄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독일을 방문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독일 본에서 지금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16일과 또 17일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 상원의 인준을 받은 렉스 틸러슨 장관, 미국의 외교수장으로 지금 처음 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또 오랜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정치라든지 혹은 국제 외교 경험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인준 과정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첫날인 목요일 한국, 일본, 또 러시아 외교장관들과 잇따라 회동을 했고 그러면서 아주 분주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예, 17일 금요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도 있었죠.
예, 사실 두 사람이 만날 것인가, 이 일정은 사실 하루 전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틸러슨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최고위급 회담이기 때문에 성사 여부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내 행사 또 일정이 겹치면서 왕이 부장의 불참설까지 나왔었는데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화가 필요한 현안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외교장관이 별도로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그동안 높게 점쳐왔고요.
예,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알려진 게 있나요?
예, 지금 그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의 스테이트먼트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틸러슨 장관이 중국 측에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는데요. 토너 대변인 대행은 또 틸러슨 장관과 왕이 부장이 양국의 무역과 투자 문제 등을 논의했고 앞으로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다른 차이를 건설적으로 다뤄나가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 측의 반응을 들어봤는데 중국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 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의 회동 뒤 성명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두 나라가 어떤 점에서 이견을 보였는지 이 부분은 밝히질 않고 있고 다만 왕이 부장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공동의 책임이 있고 또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은 양국의 견해차보다 훨씬 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틸러슨 장관에게 앞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알려졌는데요.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지금 해외 순방길에 나섰군요.
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취임 후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독일 민헨 또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을 하는데요.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을 안심시키고 또 유럽과의 관계가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예, 펜스 부통령이 특별히 이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일정 자체는 지금 토요일 독일 민헨에서 그리고 제53차 민헨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펜스 부통령이 이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하게 되고요. 펜스 부통령은 민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이 강력히 연대할 때 최고의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헨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또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또 하이데르 알바디 이라크 총리와 같은 주요 국가 정상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예, 이 벨기에 브뤼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본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래서 브뤼셀에서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옌스 스툴렌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등을 만납니다.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문제 또 러시아 위협에 대한 나토의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말 또 나토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군요.
예, 한국 재계 순위 1위, 연 매출 2,6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17일 새벽 전격 구속됐습니다. 한국에선 그동안 여러 재벌기업 총수들이 부정부패라든지 또 비리 이런 그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습니다만 삼성그룹은 창립 79년 만에 그룹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는지 이유를 들어보죠.
예, 최근 한국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또 재벌기업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고 이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또 관계자들 역시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낸 이 재벌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삼성 관계자들에게 뇌물 공여와 또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원이 요청한 겁니다.
예, 지난달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특검팀이 지난달 18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삼성이 거액을 건넨 건 맞지만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서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삼성 측이 돈을 내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고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특검팀은 이번 주 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 법원이 특검팀의 영장 청구 사유를 인정한 거군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영장을 심사한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 또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을 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예.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난 2015년 삼성전자가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최순실 씨가 세운 독일 회사죠. 코렐 스포츠와 거액의 계약을 맺고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단 법인 미르, 아,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중에서 가장 큰,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하는 등 모두 3,600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그 주요 외국 언론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 매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또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 회사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그룹 전체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상당히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많은 한국인이 삼성의 위기가 나라 경제를 해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AP통신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그간 재벌에 관대했던 한국 사법부에 대한 시험대로 여겨졌었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특별검사팀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일본 니케이신문, 중국 신화통신 이렇게 여러 다른 나라 주요 외신들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일제히 오늘 주요 소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특검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예, 지난해 12월에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팀이 꾸려진 뒤에 지금까지 다각도의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안이 워낙 방대한 데다 관련 인물 역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만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오는 28일로 수사는 접어야 하고요.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을 찾는 중국 유학생들의 수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예, 타이완으로 단기간 유학하는 중국 학생의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타이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 내용인데요. 2015년에서 2016년도 중국 유학생 수가 34,114명 이렇게 잡히는데 올해는 32,648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학위과정 유학생은 2016년에서 2017년에 9,327명으로 약 1,500명이 증가해서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편이죠. 사실 타이완 내 중국 유학생 수는 10년 전에 겨우 823명에 불과했는데 그간 뭐 이렇게 많은 숫자로 꾸준히 증가해 온 거죠.
예. 자, 단기 유학생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타이완의 독립을 촉구하는 차이잉원 총통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어떤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현재 타이완 북부 밍추안 대학교는 중국 유학생 수가 지난해 9월 또 올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기간 사이에 3분의 2나 줄었습니다. 또 타이완 남부의 한 사립기술학교의 경우에도 당초 200명이 넘는 학생 등록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9월 겨우 10명만 등록하는 등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예. 자, 중국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 당국은 유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교육계는 분명히 정치적 동기가 있을 것으로 보는 그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타이완의 자녀를 유학 보낸 중국의 부모들은 또 안전 역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안전에 대한 우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해 7월 버스에서 불이 나서 본토 중국 관광객 2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전복돼서 32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현재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불투명한 관계 때문에 역시 이 중국 유학생들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가짜뉴스를 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먼저 살펴보고요. 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했던 로버트 하워드 퇴역 해군 중장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 또 최근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정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목요일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1시간 이상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언론에 대한 공격이 줄을 이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난 월요일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 속에 사임하고 퍼스터 노동장관 지명자가 논란 속에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외에도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삐걱거린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정비가 잘 된 기계처럼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made incredible progress. I don't think there's ever been a president elected who in this short period of time has done what we've done.
네, 그동안 놀랄만한 진전을 이뤘다는 건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일을 해낸 대통령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라가 엉망이 된 상태로 물려받아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언론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언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통제 불능일 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폴 매너포트 전 선거 대책 본부장 등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기관 관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했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Russia is fake news. Russia, this is fake news put out by the media.
네, 러시아 관련 보도는 가짜뉴스고 언론이 꾸며낸 일이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아무 관계가 없고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매너포트 전 선대 본부장이나 러시아 정부 측도 이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긴 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왔는데요. 목요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앞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사임한 플린 전 보좌관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플린 전 보좌관 취임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제재 문제를 논의했고 또 이런 사실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논란 속에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플린 전 보좌관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면서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 대사 사이에 오간 대화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FBI가 플린 전 보좌관을 기소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의 정보가 흘러나오는 점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기밀이 새가고 있어서 문제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행정부에 관한 기밀을 흘리는 관리나 분석가는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밀 누설은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또 기밀 누설은 사실이지만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거듭 언론에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목요일에 미국 내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자 없는 날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하루 직장에 나가지 않고 휴업을 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여도를 보여준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요즘 미국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기자회견에서 이민 문제도 언급을 했나요?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이를 대체할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issuing a new executive action next week that will comprehensively protect
네, 미국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이란과 이라크 등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7개 나라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종교차별이란 논란 속에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의 명령으로 행정명령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 속에 지난 월요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후임이 정해져야 할 텐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퇴역 해군 중장인 로버트 하워드 제독에게 보좌관 자리를 제안했는데요. 하워드 제독이 거절했습니다.
예,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네, 하워드 제독은 성명에서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40년 동안 군에서 복무하다가 이제 가족과 재정적인 문제를 좀 돌볼 수 있게 됐는데 이 백악관 보좌관직을 맡는다면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워드 제독은 올해 60살로 이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데요. 중부군 부사령관이 지냈고 퇴역한 뒤에는 방위산업업체 로키드 마틴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워드 제독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물을 또 뽑아야 할 텐데요. 현재 어떤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4명을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좌관 대행을 맡고 있는 조셉 키스 켈로그 퇴역 육군 중장과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장, 오바마 행정부 일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제임스 존스 퇴역 해병대 대장, 또 국가안보 국장을 지낸 키스 알렉산더 퇴역 육군 대장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어떤 인물이 자리에 오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환경청장 지명자가 인준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상원이 금요일 스콧 프루이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2표 대 반대 4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대체로 소속 정당에 따라서 의원들의 표가 갈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프루이트 지명자가 석탄 석유업계와 가깝다며 반대했습니다. 현재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인 프루이트 지명자는 환경청의 규제에 반대해 여러 소송을 이끈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자녀 문제 혹은 직장 문제, 돈 문제. 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국 심리학협회가 지난 1월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인의 57%가 현 정치 상황에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자의 약 절반은 지난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스트레스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저런 정치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인데요. 혹시 지지하는 정당별로 차이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 중 72%가 대선 결과가 스트레스가 됐다고 답한 반면에 공화당원은 26%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으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의 스트레스가 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원의 76%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공화당원 역시 59%로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미국인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인들은 이제 정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대화에서도 늘 정치가 화두로 떠오르고 뉴스 매체뿐 아니라 요즘은 또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계속 정치 소식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 심리학협회의 캐서린 노달 국장은 따라서 미국인이 정치 상황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지난번 결과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네, 작년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52%가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올해 들어 더 많아진 거죠. 이 테러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응답 역시 51%에서 59%로 올랐고요. 경찰의 폭력 행위나 개인의 안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자 역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앞서 지지하는 정당별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것 외에 혹시 다른 요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자, 우선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국인의 53%가 정치가 스트레스가 된다고 답한 반면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자는 38%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는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요. 도시에 사는 응답자는 62%, 교외 지역은 45%, 시골 지역은 33%로 도시 거주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추세가 결국에는 미국인들의 건강에 좀 해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미국 심리학 협회 측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증세, 그러니까 두통이나 불안감, 우울증 증세를 보인 응답자가 80%로 지난해 보다 거의 10%나 늘었다고 합니다. 노달 국장은 이런 증세가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간 이어진다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치 스트레스를 좀 털어버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정치 뉴스를 잠시 잊고 다른 일에 집중해보라고 합니다. 노달 국장은 꼭 알아야 할 뉴스만 읽고 그 다음엔 이 정치 문제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보라고 조언했는데요. 자,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삶의 다른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해먼즈의 노래입니다. When I'm gone, 내가 떠나면이라는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개 나라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결정을 사법부가 막을 수 있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미국 정부의 견제와 균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권 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15일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시아 제재를 해제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Our security is at risk. Our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and rule of law is at risk.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 제재를 행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재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핵심 권력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이해하려면 먼저 권력 분립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법을 만드는 입법권,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사법권, 이렇게 정부의 핵심 권력을 세 개의 다른 기관에 분배하는 것을 권력 분립 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입법부, 즉 의회가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방정부의 핵심 권력을 셋으로 나눔으로써 어느 한쪽이 정부 권력을 독차지할 가능성을 줄이고 또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 권력 분립을 헌법에 처음 명시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권력 분립의 개념 자체는 미국이 세워지기 전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권력 분립을 헌법에 명시하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정부를 세운 나라는 미국이 처음입니다. 또 미국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유지되게끔 하는 장치가 바로 견제와 균형인데요. 우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연방의회가 법을 만들지만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발효되기 앞서서 의회는 대통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 기능이지요. 하지만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의회에 돌려보낼 경우 의회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거부했어도 그 법안이 법으로 확정됩니다.
As we confront these realities, how should America respond? My answer is simple.
지난 1월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현재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강요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장관이나 대사 등 정부 고위 관리를 임명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인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지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의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란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고발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걸 말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또 다른 예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에 들어간다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일단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면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겁니다.
사법부와 입법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사법부, 그러니까 미국 연방법원 역시 의회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헌 심사권이 있는 건데요. 의회가 법을 승인하고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지만 의회와 대통령의 행동이 합법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만약 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면 대통령은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거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의 최근 판결이 바로 좋은 예가 됩니다. 지난 10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시킨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에게 이민 정책을 세울 권한이 있긴 하지만 사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연방 판사를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이를 인준하는 기관이 의회인데요. 하지만 판사는 종신직으로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정부나 의회가 판사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견제 기능 역시 의회와 행정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면 의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가 되죠. 하지만 미국에서 헌법을 수정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인데요.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jump the gun. Jump the gun입니다. 그럼 제가 토니와 나눈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네, 본문에서 제가 토니에게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어제 면접했던 지원자 어땠어? 라고 묻자 토니가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괜찮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뽑았어.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제가 Wait, already? 뭐? 벌써?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너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니는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그게 말이야, 능력이나 성격 모두 내가 원하던 쪽인 사람이라서 그랬어.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그리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장 필요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is jump the gun. Jump the gun. If you jump the gun, it means that you do something too soon and act too hastily. 네, jump the gun은 성급하게 행동하다 라는 뜻인데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선수들이 긴장해서 출발 신호인 총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달려나간 데서 생긴 표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친구에게
You have to be more careful and not jump the gun.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ere's another example. Jake raised his voice at me before he even knew the whole situation. But later, he apologized for jumping the gun.
제이크는 상황도 잘 모르면서 나한테 목소리를 높였어. 그런데 성급하게 화를 냈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jump the gun.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ow did the interview go yesterday with that applicant?
It went well. I hired him on the spot.
Wait, already? Aren't you jumping the gun on the hiring process?
Well, he had the skills and the characteristics I was looking for, and plus, we need someone right away.
Today's phrase, jump the gun. 성급하게 행동하다. Jump the gun.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Kenny Rogers의 Don't Falling in Love with Dreamers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ell you I'd stay like I've done so many times. I was so sure this would be the night. Close the door and walk, stay with me, and it'd be so easy to tell you I'd stay like I've done so many times.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things together. You just gotta leave before you change your mind.
And if you knew what I was thinking, girl, I'd turn around. If you just ask me one more time.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cause he'll always take you in just when you think you've really changed him. He'll leave you again.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엘차포 등 여러 별칭으로 알려진 멕시코의 조아퀸 아치발도 구즈맨 로에라가 범인 인도 조약에 따라 1월 19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제임스 오레스테인 재판관 앞에서 기소된 17건에 대한 신문 절차를 밟았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텍사스 서부법원과 캘리포니아 남부법원에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 그를 미국에 넘긴 다음 2016년 5월 11일 뉴욕 동부법원에 제기된 혐의와 관련한 미국의 기소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1989년 1월과 2014년 12월 사이 다량의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 유통시켰고 또 자신의 마약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살해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현금 140억 달러를 멕시코로 밀 반입했으며 돈 세탁과 총기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시날로아 카르텔이 연루된 약 20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코카인이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소장은 마약 밀매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적인 수익 140억 달러를 추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의 로즌버그 국장 대행은 엘차포의 송환은 멕시코와 미국 국민들의 커다란 승리라면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두 원칙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